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미군 주둔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몫을 앞으로 5년간 약 92억 달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20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이번 합의 금액은 2022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금액은 이전 방위비 분담금 합의보다 약 5% 오른 수치로 일본은 5년간 회계연도마다 약 18억 5천만 달러 상당을 부담하게 됩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합의 결과는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미군이 중국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보다 비용을 더 부담하길 촉구한 데 따른 셈법이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전기료 등 미군 시설 운영 비용과 관련된 일본의 지원금은 줄이되 일본 자위대와 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 유지비와 합동훈련 등에 대한 지원금은 늘리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 내용은 내년 1월 양국 국방 외교장관이 만나는 2+2 회담에서 최종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산을 우려해 미국과 캐나다 등 10개 나라를 여행 금지국 목록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강요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 언론은 이스라엘과 외교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미국이 여행 금지국과 목록에 추가된 데 대해 매우 이례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정부 방침은 향후 의회 최종 승인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수주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종에 따른 신규 확진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여행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입국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해외에서 귀국한 자국민의 경우 백신 접종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격리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관장해온 데이비드 프로스트 브렉시트 장관이 정부의 방향성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 정책 등을 문제 삼으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프로스트 장관은 지난 18일 발표한 사퇴서에서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나의 우려가 무엇인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규제 완화와 세금이나 기업과 중심경제로 가능한 빨리 전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영국 정부가 다시 강화하고 있는 방역 정책도 문제 삼으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배워야 하고 총리도 본능적으로 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코로나와 함께 살기로 한 총리의 용감한 결정은 슬프게도 불가역적이지는 않았다며 다른 지역들이 적용하고 있는 강압적 조치에 유혹받지 않고 방역 완화 정책으로 회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 총리실은 프로스트 장관이 사퇴한 지 하루 만인 19일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이 브렉시트 장관직을 겸임하도록 했습니다.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러스 장관이 북아일랜드와 무역을 다루는 브렉시트 협정 조항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주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군 당국이 장병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가운데 종교적 사유로 인한 접종 면제 신청이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은 1만 2천여 명의 미군 장병이 종교적 사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미군 장병 가운데 현재까지 적어도 3만여 명이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가운데 수천여 명은 일시적 유예 또는 완전 면제 승인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는 나머지 백신 미접종자들 가운데 수천여 명은 종교적 사유 등으로 면제 절차를 밟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만 명은 130만 미군 현역 장병의 약 1.5%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인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어제 미국 NBC 방송에 출연해 이 변이 바이러스가 매우 특이한 확산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연휴 여행이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이들도 돌파 감염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사람 10명 가운데 8명이 지금의 경제 상황 가운데 식료품 값이 오르는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 방송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주제로 지난 8일부터 12일 사이에 미국 성인 1,2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바이든 정부 정책으로 경제가 나아졌다는 응답은 30%, 나빠졌다 45%, 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25%였습니다. 어떤 분야의 상황이 가장 큰 문제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80%의 응답자가 식비 문제를 제일 먼저 꼽았고요. 공급난 물류 대란의 79%의 응답자가, 또 77%는 집값 오름세, 70%가 기름값 인상을 꼽았고요. 일할 사람이 부족한 구인난, 정부 지출 문제, 코로나 대유행 상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지금의 경제 상황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고 생각하느냐 다시 물었습니다. 사야 하는 물건을 못 사게 됐다, 응답이 69%, 구매한 물건을 제때 받지 못한다, 57%, 비싼 물가에 장을 덜 보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됐다가 54%였고요. 비싼 기름값에 자동차 사용을 확실히 덜하게 됐다는 응답이 43%로 나왔습니다. 미국은 지금 거의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최근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보다 6.8% 올랐고 198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는 뉴욕의 애견 미용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또 버지니아주 스털링 지역의 옷가게인데요. 가격표를 붙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특별한 사연 들어봤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2월 21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도와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아침 영하권이지만 주말까지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서쪽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삼전의 아침 최저 영하 15도에서 시작합니다. 희예산은 영하 12도, 중강 영하 14도입니다. 평양이 영하 2도, 개성 0도, 신의주는 영하 4도고요. 함흥이 영하 2도, 청진 영하 3도, 원산이 3도, 장전이 영상 5도입니다. 낮에는 삼지연이 영하 11도에 머물겠습니다. 희예산은 영하 6도, 중강 영하 4도, 청진 3도, 평양도 3도고요. 신의주가 2도. 남쪽과 동쪽의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개성이 7도, 함흥 9도, 장전 12도, 원산 10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막다가 구름 많아지고 한때 비나 눈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 1에서 4미터로 오전에 또 먼바다 쪽에 물결이 높겠고 서해는 0.5에서 2미터로 역시 오전에 또 오후에도 먼바다 쪽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중국 정부가 홍콩 선거 제도를 개편한 후에 실시한 첫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친중국 후보들이 한석을 제외하고 모두 휩쓸었습니다. 이슬람권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서 공동 기금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구금된 언론인이 지난해보다 20%나 늘어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은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말에 홍콩에서 선거가 있었군요.
네, 다른 나라의 의회격인 입법회 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19일에 있었습니다. 이번 홍콩 입법회 선거는 지난 3월에 중국 당국이 홍콩의 선거 제도를 개편한 후 치른 첫 번째 선거에서 더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선거 결과에 주목을 하게 되는군요.
네, 전체 90석 가운데 단 한 석을 제외한 89석을 친중국 후보들이 싹쓸이하면서 압승을 거뒀는데요. 하지만 이런 결과는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겁니다.
예, 왜 그런 거죠?
네, 지난 3월에 중국 정부가 이른바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이 돼야 한다면서 선거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는데요. 이에 따라 홍콩 입법회 의석수는 종전에 70석에서 90석으로 늘었지만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의석수는 35석에서 20석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다가 정부 관리들로 꾸려진 후보 자격심사위원회를 강화해서 입후보 자격도 제한을 가했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가 70석인 거죠? 어떻게 채워지는 겁니까?
네, 간접선거 방식으로 직능기관 단체가 30명, 그리고 선거인단이 40명을 선출하는데요. 직능기관 단체 또 선거인단에는 친중국계 인사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런 친중국 후보들이 의석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진영에서는 어떤 후보들이 나왔습니까?
범민주 진영에서는 아무도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모두 153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140여 명이 친중 진영의 후보였고요. 중도 성향 의원이 10여 명, 그리고 홍콩 제1야당의 민주당을 비롯해서 범민주 진영 인사들은 단 한 명도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민주 진영이 후보를 내세우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네, 개편된 선거 제도에 따른 첫 번째 관문인 이 자격 심사를 통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민주진영의 주요 인사들은 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후에 해외로 망명했거나 체포돼서 이 실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출마 자체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번 선거 투표율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약 30%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직전 입법회 선거였던 2016년 선거 때보다 절반가량이나 줄어든 거고요. 지난 1997년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된 이래 역대 선거 중에서 최저 투표율로 이번 선거에 대한 홍콩 주민의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전에 가장 저조했던 투표율은 언제였습니까?
네, 2000년으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에 처음 치러진 선거였는데요. 당시의 투표율은 44% 정도였습니다. 한편 이날 홍콩 곳곳에는 약 12,000명의 경찰이 배치돼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에서 유일하게 친중 인사가 아니면서 당선된 후보는 누구인지 궁금하네요.
네, 지난 2015년에 야당인 민주당에서 탈당한 후에 중도 성향의 제3의 당을 창당한 틱치연 후보입니다. 틱치연 후보는 앞서 중국 관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온건하고 이성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홍콩 정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어떤 반응입니까?
네,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란 행정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록 투표율은 낮지만 135만 명이 투표하러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투표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권자 등록률이 92.5%로 2012년, 2016년 선거 때보다 훨씬 높다면서 유권자들이 투표 당일에 투표에 참여할지는 전적으로 그들의 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의 반응도 봐야죠.
네, 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홍콩 주재 중국 연락판공실은 홍콩의 특색을 가진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실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선거 제도는 내정 문제로 외세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날 홍콩에 관해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의 백서일까요?
네, 총 57쪽으로 일국 양제 아래 홍콩의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제목의 백서인데요. 중국은 이 백서에서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홍콩의 안전을 지키고 또 선거 제도를 개편해서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의 원칙을 실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의 민주주의 제도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슬람권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돕기 위해 나섰다고요?
네, 5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슬람협력기구 OIC가 19일 아프가니스탄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공동기금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날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긴급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예. 자,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 8월에 아프간 무장정파 탈레반이 재장악한 후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거의 끊기면서 경제적으로 특히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수백만 명이 굶주리고 있고 10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아사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공동기금 자금 관리 또 자금 전달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슬람 개발은행 산하에 아프간 지원 기금을 설치하고요. 국제 협력 기구 단체들과 공조해서 이 구호자금을 전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건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OIC 57개 회원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그리고 유엔 대표들까지 참석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적 재앙을 막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예, 혹시 탈레반 측도 참석을 했습니까?
네, 탈레반에서는 아미르칸 무타키 외무장관 대행이 참석했습니다. 무타키 외무장관 대행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이 정치적 포용을 확대하고 여성 등 인권 증진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동결된 자금을 풀어줄 것도 거듭 호소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왜 아프가니스탄 자금을 동결하고 있는 겁니까?
네, 탈레반이 재집권한 후에 이 탈레반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아닌 자금은 동결 조처하고 탈레반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네, 그 동결 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약 95억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무타키 외무장관 대행은 서방의 자금 동결로 건강, 교육, 사회복지 등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아프간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탈레반의 주장에 대해서 이슬람권 국가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지금 아프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대 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즉시 동결 자금을 해제하고 아무 조건 없이 아프간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이 회의에는 토마스 웨스트 미국 아프간 특사가 참석했는데요. 웨스트 특사는 인도주의적 기금 설치 또 OIC 특사 임명 등 중요한 결과를 도출한 생산적인 회의였다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탈레반과 인권, 테러리즘, 교육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 계속 외교적 접촉을 할 것이고 아프간 국민은 언제나 미국 정부가 고려하는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네요.
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가 최근 2021년 언론인 탄압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전 세계적으로 부당하게 구금된 언론인이 지난해보다 20%나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네, 이달 1일 기준으로요. 언론 활동을 하다 구금된 언론인 또는 언론계 종사자들은 모두 488명입니다. 이는 1995년에 국경 없는 기자회가 이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한 후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네, 488명 가운데 여성 언론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60명이 여성 언론인들인데요. 이 역시 국경 없는 기자회가 보고서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언론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늘면서 이 체포 등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언론 활동을 하다가 살해된 언론인들도 있네요.
네, 4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는 지난 20년 내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구금되는 언론인은 증가하는 반면에 살해되는 언론인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국경 없는 기자회 측은 시리아나 예멘, 이라크 등 위험한 전선에서 갈등이 완화한 게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구금되는 언론인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특히 올해 이렇게 구금된 언론인이 급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중국과 아프간, 멕시코 등이 전통적으로 언론 환경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 외에도 전국이 불안정한 벨라루스 그리고 미얀마에서 구금된 언론인이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언론인들을 구금한 국가별 통계도 있군요. 가장 네,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네, 중국인데요. 중국은 5년째 언론인을 가장 많이 구금하고 있는 나라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중국은 최소한 127명의 언론인을 구금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19명이 여성 언론인들입니다.
네, 네. 자, 중국에서 구금된 언론인 가운데 특별히 국제사회 주목을 받고 있는 언론인이 있다고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초기에 중국의 이 코로나 상황을 외부 세계에 알렸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변호사 출신의 시민 기자인 장단 씨가 있습니다. 장단 씨는 당국의 처사에 맞서서 단식 투쟁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장단 씨는 지난달에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 자유상도 수상했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장전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가별 상황 중에서 벨라루스 상황을 볼까요?
네, 벨라루스의 경우 여성 언론인 17명을 포함해서 적어도 32명의 언론인이 구금돼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이 가장 먼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벨라루스 TV 벨사트 기자인 다리아 슐초바 씨, 또 카테리나 안드레예바 씨로 이들은 불법 집회를 생방송 중계한 혐의에 대해서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미얀마 상황도 보겠습니다.
네, 미얀마는 올해 2월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간 정부를 전복시켰는데요. 이후 적어도 53명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아프간에서는 올해 3명의 여성 기자가 살해되는 등 여전히 기자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특히 지난 8월에 탈레반 정권이 집권하면서 여성 언론인의 30%는 아프간을 떠났거나 떠나길 바라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뿐만이 아니라 입원 환자와 사망자의 수가 기록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맨친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반대할 뜻을 밝히자 백악관이 반발했습니다. 미국 명문 사립대학인 하버드대학교가 앞으로 몇 년간 대학 입학 사정 과정에서 SAT 점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부터 볼까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올해 아주 힘든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백악관 최고 의학 전문역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요. 지난 19일 CNN 방송 등에 출연해서 올 겨울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 때문에 이번 겨울 힘든 몇 주 또는 몇 달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요, 20일 현재 인디애나주와 오클라호마주 등 5개 주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지난 3일 미국에서 첫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에 약 3주 만에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산한 겁니다. CDC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수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최근 들어서 확진 건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자료에 따르면요, 18일 현재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2만 7천 명에 달하는데요. 11월 초 평균 7만 명에서 80%가량 늘어난 겁니다.
네, 자, 지금 오미크론 변종의 확산이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먼저 구글과 메타 그리고 애플 등 상당수의 미국 주요 기업들이 사무실 복귀 시점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가 역시 영향을 받았는데요. 하버드대학교와 예일대학교 그리고 스탠포드대학교 등 주요 대학들 역시 일정 기간 활동을 원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분야도 마찬가지로 내셔널 하키 리그는 지금까지 27경기를 연기했고요. 앞으로도 12경기를 더 연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NBA 리그도 지금까지 5경기를 연기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뭐 가장 새해 맞이 장소 가운데 유명한 곳이라면 뉴욕시의 타임스퀘어 광장인데요. 뭐 지난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는데 올해는 예전대로 새해 맞이 행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이 부분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요, 지난 11월에 올해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새해 맞이 행사가 예전처럼 열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불투명해졌습니다. 뉴욕시는 오는 크리스마스까지 행사 개최 여부를 결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오미크론 변이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 전문가들은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바로 백신 접종입니다. CDC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접종한 사람들보다 코로나로 인해 사망할 위험이 20배나 더 높고 그리고 확진 위험은 10배나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우치 수장은 백신 접종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특히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미국의 백신 접종 현황 보겠습니다.
네, 19일 현재 18세 이상 성인 접종 완료율은 72.4%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인은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18세 이상 성인 중에 부스터샷을 접종한 비율은 32.1%입니다.
네. 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 속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CBC 등 언론은요, 백악관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담화에서 지원이 필요한 공동체에 대한 행정부의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뿐만 아니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을 담은 인적 인프라 법안, 더 나은 재건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조 맨친 상원의원은요,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자, 맨친 의원이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자신이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과 만나는 등 인간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결국 해당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맨친 의원이 해당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가장 큰 부분은 바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맨친 의원은 이 부분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많은 미국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국가부채 문제도 거론했는데요. 맨친 의원은 별도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국가부채 급증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응과 재정학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백악관 반응 보겠습니다.
네, 백악관은 이날 젠사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요, 맨친 의원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맨친 의원이 발언은 그동안 대통령 그리고 백악관과 협의해온 내용과 다르다는 그런 지적인데요. 맨친 의원이 직접 백악관을 찾아와서 앞으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날 방송에서의 발언이 이러한 노력의 끝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설명될 수 없는 입장 번복이라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네. 자, 맨친 의원의 의중이 단순히 뭐 한 표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동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요, 민주당에서 단 한 표의 이탈도 나오지 않고 전원 찬성한 뒤에 상원 의장을 겸하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한 표를 더해서 51표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맨친 의원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법안은 통과될 수 없습니다.
네. 자, 해당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교육과 노인복지 그리고 의료 분야를 비롯해서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요, 원래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제한됐었는데요. 규모가 너무 크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자 민주당 지도부가 중도파를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담을 열었고요. 결국 예산 규모는 처음에 절반 수준인 1조 7,50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예. 자, 맨친 의원이 성명을 발표한 이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요, 맨친 의원의 발언으로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보고서에서 더 나은 재건 법안 통과 불발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성장률 전망치가 얼마나 더 낮아진 겁니까?
네, 골드만삭스는 당초 내년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은 3%로 전망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 1%포인트 내려간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분기는 3.5%에서 3%로 또 3분기는 3%에서 2.75%로 각각 내렸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문 사립대학이죠. 하버드대 소식인데요. 이 하버드대학 입시 요강에 변화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버드대가 앞으로 4년 동안요,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SAT나 대학 입학 학력고사인 ACT 점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뭐 북한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명문대학에 가기 위해서 대학 입학 시험에 그야말로 사활을 건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하버드는 이제 정형화된 시험 성적을 보지 않겠다는 건가요?
네, 학생들이 원하면은 시험 성적을 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필수 항목은 아니라는 그런 설명인데요. 시험 성적은 여러 평가 요소 가운데 하나로만 간주한다고 합니다.
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겁니까?
네, 지난해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자 하버드대학교는 입학 지원자의 시험 성적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그런 조처였는데요. 이제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됐지만 팬데믹에 상관없이 오는 2026년까지 시험 성적을 선택사항으로 하겠다는 게 대학 측의 설명입니다.
네, 학생들은 그러면 하버드 대학에 합격하려면 좀 더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피치먼스 입시 재정 차장은요, 지난주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형화된 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입학 사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자신이 이룬 성취와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SAT나 ACT 같은 이 대학 입학 시험과 관련해서 이전부터 논란이 좀 있었다고요?
네. 시험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대학 입시가 대학을 가기 위한 통과 의례로 이미 자리 잡았고, 그리고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다양한 학생들을 균일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험을 반대하는 쪽에서는요, 정형화된 시험은 천편일률적인 평가로 학생들의 진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또 인종이나 문화적 편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 입학 시험을 둘러싼 소송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하버드대학 측이 아시아계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개인적 특성 점수를 낮게 줘서 입학 기회를 줄이고 있다면서 일부 아시아계 학생이 하버드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대학 측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해당 사안은 앞으로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무래도 하버드대학이어서 더 주목을 끌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이 입학시험 반대단체인 페어테스트 측의 반응을 전했는데요. 이 단체는 하버드와 같이 유명하고 그리고 영향력이 큰 대학이 내린 결정이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선택 사항은 앞으로 미국 대학 입시 전형에 새로운 관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에선 이 하버드처럼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을 선택 사항으로 하거나 또 배제하는 대학이 더 늘고 있다고요.
네, 페어테스트가 미국 내 2,300여 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현재 입학 사정 과정에서 시험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학교의 비중은 약 80%에 달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45%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대학들이 입시에 변화를 주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요,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은 수년간의 논의 끝에 지난달 정형화된 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고등학교 때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시카고 대학의 경우는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8년에 이미 입학시험을 선택사항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네, 정형화된 시험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이 이렇게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의 대학 입학시험 응시생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시험 응시생도 줄고 있는 양상입니다. 2021년, 2021 학년도에 SAT를 친 학생은 150만 명, 그리고 ACT 응시생은 130만 명이었는데요. 전년도인 2020 학년도에는 SAT를 친 학생이 220만 명, 그리고 ACT 응시생은 170만 명에 달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이어집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명절 가운데 하나인 크리스마스입니다. 12월 25일인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의 주길로 아기 예수를 탄생하는 날이라고 해서 성탄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종교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이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미국에선 12월 초부터 집과 건물 등이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지고 TV와 라디오에선 크리스마스 노래인 캐롤이 울려 퍼지죠. 그리고 미국 곳곳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열리는데요. 미 동부 버지니아주에 가면 사람들을 환상의 세계로 이끄는 특별한 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홀리데이 로드에서 즐기는 크리스마스. 버지니아 리스버그의 한 공원. 해가 지자 화려한 불빛들이 켜지며 마법과 같은 크리스마스 세계가 펼쳐지는데요. 이곳은 바로 리스버그 모번 공원의 문을 연 홀리데이 로드입니다.
You are walking through snow. You are walking through a forest of Christmas trees and you are down looking at
모번 공원의 스테이시 메트칼프 최고 경영자 CEO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눈 속을 걷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가득한 숲도 만날 수 있고 아프리카 문화를 보여주는 환자 장식물도 볼 수 있고 전통적인 성탄 조형물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거기다 공원에 자리 잡은 오래된 저택, 이 맨션이 화려한 전구로 장식된 모습과 또 수많은 전구로 장식된 빛의 터널도 통과할 수 있다며 정말 환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홀리데이 로드의 총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약 1km 정도 되고요. 입장료는 1인당 $30 정도 되는데요. 방문객들은 홀리데이 로드에서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홀리데이 로드의 앤드루 쇼테 씨는 설명했습니다.
We have about 25 different scenes as you walk around the trail with all with their own music and different lights and themes and everything like that.
길을 따라 걸으면 총 25개의 다른 주제로 꾸며진 장면을 보게 되는데 주제마다 음악과 조명, 장식 등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가족이 됐든 어린이가 됐든 그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연인들의 데이트나 가족 이벤트에도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25개 주제 가운데는 크리스마스 마을을 작은 모형으로 만든 미니어처 크리스마스 타운도 있는데요. 미남부 텍사스에서 온 크리스틴 하산 씨 가족은 이곳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It's beautiful. I really love the lights when we walked in and looked, seen the little houses that look like they're her size, but it's very pretty.
장식과 전구장식이 정말 아름답다는 건데요. 특히 이 길을 걸으면서 보니 모형 집들이 자신의 딸의 키와 비슷했다며 너무 다 예쁘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선 이렇게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장식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별한 행사장뿐 아니라 어떤 동네에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 멀리서도 사람들이 구경을 오곤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즈음이 되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유명한 곳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가족의 전통인 경우도 있습니다.
We always go see Christmas lights because my dad put up Christmas lights when I was a kid and I live far away from home now and so we always go somewhere.
가족들과 함께 홀리데이 로드를 찾았다는 수전 씨도 이맘때쯤이 되면 크리스마스 타운을 항상 찾는다고 했는데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집에 늘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셨던 기억이 있다며 지금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다 보니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러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홀리데이 로드를 새롭게 찾게 돼서 가족들과 와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홀리데이 로드는 11월 말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여는데요. 하지만 개장을 위한 준비는 여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I think we have about 10 generators on property that are all pumping out power to all the different places around the show.
홀리데이 로드의 쇼테 씨는 전시장의 불을 밝히기 위해 공원 주변에 발전기를 약 10대 정도 돌린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전시가 진행되는 한 달여간 홀리데이의 빛은 꺼질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홀리데이 로드를 환히 밝히는 불빛만큼이나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환한 웃음이 피어나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올해도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지만 많은 미국인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여성들을 위한 기부 서클. 미국 여성 사업가들이 같은 여성을 돕기 위해 결성한 기부단체가 있습니다. 여성 사업가 기부 서클인데요. 지난 2014년 워싱턴 DC 지역에서 활동하는 10여 명의 여성 사업가들이 여성 자영업자들이 지원하기 위해 의기투합해 만든 단체라고 하네요. 여성 기부 서클은 특히 남성들이 장악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에 뛰어든 여성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한다는데요. 이 해당 분야는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이 고정관념과 싸우는 여성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The Giving Circle focused on let's identify nonprofits who focus on girls and young women in STEM. And so
여성 사업가 기부 서클은 소녀들과 여성들 그리고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아우르는 STEM 분야에 집중하는 비영리 단체라고 기부 서클의 젠 델턴 씨는 소개했는데요. 해당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회원들은 매년 $1,100를 기부한다며 기부금의 대부분은 지원 자금으로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미국 센서스 인구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체 노동자의 절반은 여성인데요. 하지만 STEM 분야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7%에 불과합니다. 물론 1970년대 그 비율이 8%였던 것에 비하면 진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속도는 느리다는 지적입니다.
Doing is how you learn. Let girls solve problems on their own and they'll learn to be more independent.
로지 리버터스는 여성 기부 서클의 지원을 받는 단체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비영리 단체는 4살에서 14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STEM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지금까지 4천 명이 넘는 여학생들이 바로 이 로지 리버터스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데요. 이 단체의 창업자 브리트니 그리어 씨는 기부 서클의 지원금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It's covered everything from our core programming, right? So hands-on interactive after-school, in-school enrichment.
기부서클의 지원금으로 아이들의 실험활동을 비롯해 방과 후 교실과 학교 특별활동 등이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2차 지원이 이뤄졌다며 팬데믹으로 인해 달라진 비영리단체의 필요를 기부서클이 즉각 알고 반응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사업가 기부서클엔 총 54명의 평생 회원이 가입돼 있다는데요. 이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업가들로 젊은 세대에 영감을 주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뜻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So since 2014, we've raised over $400,000 because as we grow that every year, eventually it will kick off funds and be self-sustaining.
데이턴 씨는 지난 2014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총 4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했고 매년 성장해 가고 있다고 했는데요. 데이턴 씨는 또 지금까지 3천 명이 달하는 소녀와 젊은 여성들을 도운 한편 지역 내 15개가 넘는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데이턴 씨는 그러면서 여성들의 활발한 동참이 없이는 앞으로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을 거라고 했는데요. 다음 세대 여성들이 지원하는 이 일을 위해 더 많은 여성이 연합하고 힘을 보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시제의 하나인 단순 과거 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Hello, Dr. Jill. How are you doing today?
I'm doing great. You know, John, I've been reading some of my old diary entries.
Shouldn't those be in a museum?
No, I'm not that old.
I'm only joking. I'm sure your handwriting is better than mine.
Reading these entries made me think about grammar. And how the simple past plays an important part in journal writing.
Hello, Dr. Jill. How are you doing today?
안녕하세요, 질 박사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I'm doing great. You know, John, I've been reading some of my old diary entries.
아주 잘 있어요. 그거 아세요, 전? 요즘 전 제 오래된 일기들을 읽고 있답니다.
Shouldn't those be in a museum?
그건 박물관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No, I'm not that old.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늙진 않았어요.
I'm only joking.
그냥 농담한 거예요.
I'm sure your handwriting is better than mine.
박사님 손글씨는 저보다 훨씬 나을 게 분명합니다.
Reading these entries made me think about grammar and how the simple past plays an important part in journal writing.
이 일기들을 읽으면 문법에 대해서 또 단순 과거가 일기를 쓸 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생각나게 합니다.
Right. In journals, you often describe your day.
맞아요. 우리는 일기에 우리의 하루를 묘사하곤 하죠.
The events that took place before you wrote them down.
일기에 기록하기 전 일어났던 일들 말입니다.
That's right. The basic idea of the simple past is that at one point in time, in the past, an event happened.
그렇죠. 단순 과거 시제의 기본적인 개념은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것입니다.
It began and ended in the past.
과거에서 시작해 과거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기는 과거의 일을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과거 시제가 많이 사용된다는 얘기죠. 단순 과거 시제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동사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동사 원형에 ed 또는 d를 붙이면 됩니다.
watch, watched.
보다, 봤다.
finish, finished.
끝내다, 끝냈다.
stop, stopped.
멈추다, 멈췄다.
discover, discovered.
발견하다, 발견했다.
Clean, cleaned.
치우다, 치웠다. 하지만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은 동사, 즉 불규칙한 과거형을 가진 동사도 많이 있습니다.
Eat, ate.
먹다, 먹었다.
Meet, met.
만나다, 만났다.
See, saw.
보다, 봤다.
Buy, bought.
사다, 샀다.
Go, went.
가다, 갔다.
Come, came.
오다, 왔다. 방금 들으신 이런 불규칙 동사는 외워야 합니다. 이번에는 일기에 쓰여진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Yesterday, I went to an underground rock festival in New York. At home, I dressed in wild clothes, and I hitchhiked to the event. Yesterday, I went to an underground rock festival in New York.
어제 나는 뉴욕의 언더그라운드 록 페스티벌에 갔습니다.
At home, I dressed in wild clothes, and I hitchhiked to the event.
저는 야생적인 느낌의 옷을 차려입고 행사장까지 히치하이크를 했습니다. 이 히치하이크는 지나가는 차를 얻어타고 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시제의 하나인 단순 과거 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